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오후 약 50분 동안 진행된 두 정상의 통화는 지난 7일 화상 정상회담 이후 23일 만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와의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과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은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측에 두 강대국은 이제 외교 또는 제재를 통한 미국의 억제력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갈림길에 직면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외교 담당 보좌관도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은 상대 측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양국 관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여성 펑크 록 밴드인 푸시 라이엇 일원을 포함해 언론인 등을 외국 대행 기관으로 지난 12월 30일 지정했습니다. 러시아 법무부는 이날 푸시 라이엇의 일원인 나데즈다 톨로코니코바 씨 외에 언론인과 미술 수집가 등을 외국 대행 기관으로 지적했습니다. 톨로코니코바 씨는 지난 2012년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모스크바에 소재한 러시아 정교회 성당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공행을 펼쳐서 2년 가까이 수감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미술 수집가인 마랏 알렉산드로비치 겔만 씨와 대중적인 풍자가이자 언론인인 빅토르 샌더비치 씨등총 8명을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서 25km 떨어진 옴두르만에서 지난 12월 30일 반군부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군부가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적어도 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단체인 수단중앙의사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보안군의 발포로 적어도 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수단군부가 지난 10월 25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보안군에 의해 살해된 사람은 적어도 52명에 달한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보안군이 부상자들과 이들을 구급차에 태우려던 의료진까지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시위에 대해 수단 주재 미국 대사관은 트위터를 통해 민주적 열망에 따른 평화로운 표현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 필요성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네 번째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나아마레시 이스라엘 보건국장은 12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면서 계속해서 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하루 단위로 면밀히 주시해 이후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셰바 메디컬 센터는 오늘부터 심장 이식 환자들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세계 최초로 네 번째 백신 접종을 승인한 나라가 됐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자국민에 대한 4차 백신 접종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의 극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전략은 명확하다며 더 커진 파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커진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국경 일대에서 탈레반 무장 조직과 무력 충돌이 발생해 자국군 4명이 사망했다고 12월 31일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아프간과 국경을 마주한 북부 와지리스탄주의 탈레반 세력을 기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키스탄군은 전투 끝에 한 명의 테러 조직원을 체포하고 함께 무기와 탄약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치열한 교전 과정에서 파키스탄군 관계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성명은 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된 가운데 북수의 소식통은 전날인 30일 교전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불법 단체로 규정한 테흐리크 이 탈레반 파키스탄도 전날 성명을 내고 파키스탄군이 와지리스탄주의 기지를 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매년 1월 1일은 새로운 해의 첫날입니다. 그런데 지구촌 사람들이 왜 1월 1일을 새해로 축하할까요? 어제와 똑같이 해가 뜨고 지는데 말이죠. 그 유래와 역사는요,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고대 로마인들이 믿는 신 야누스를 기념하는 축제에서 이 새해라는 개념을 얻었답니다.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진 상상 속의 신인데요. 한 얼굴로는 과거를 보고 다른 하나로 미래를 봤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이들은 야누스 신이 시작, 또 문, 전환, 시간, 이중성, 출입구, 통로와 결말을 관장한다고 믿어서 제사를 지내고 선물을 주고받는 식으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야누스 신은 영어 알파벳으로 J-A-N-U-S인데요. 1월의 영어 표기 January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새해가 1월 1일이 된 역사를 보면은요. 이 초기 로마 달력은 1년이 10개월, 그러니까 304일이었고 매년 춘분을 새해로 여겼는데 기원전 46년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당대 최고 학자들로 하여금 이집트 태양력을 연구해서 천문학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율리우스력을 만들었습니다. 1년을 365.251이라고 정했고요. 춘분은 3월 23일로 정했는데 이 춘분 날을 매년 갖게 하려고 4년마다 2월의 날을 하루씩 더하는 윤년을 뒀습니다. 1월 1일이 새해가 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16세기의 교황인 그레고리 13세가 종교적 이유로 달력을 개정했고 이런 역사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세계 모든 종족과 나라가 1월 1일을 새해로 축하하진 않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음력설을, 그리스인들은 1년 중 가장 짧은 날인 동지의 새해를 축하했고, 유대인들도 9월을 유대력의 일곱 번째 달의 첫날로 새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각각 전통에 따른 새해 첫날을 기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모두에게 이 새해는요, 새로운 도전과 계획을 세우고 희망에 부푼 기쁨의 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장량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2021년 연말 특집 네 번째 순서로 한 해 주목받은 사회 경제 분야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022년 1월 1일 토요일 북한 차차 흐려져서 모레 오전까지 전지역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이를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지방에서 1에서 5cm 내외의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오전엔 맑거나 구름만 끼다가 오후에 흐려지면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로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과 남포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바람 약간 강하게 불겠고 흐리고 비나 눈이 가끔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양이 영하 13도에서 1도 분포, 남포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 분포입니다. 자강도 신의주 구름 많다가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중강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 황해도 해주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1도입니다. 사리원 영하 12도에서 1도, 함흥은 구름만 오락가락하겠고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 예상합니다. 장진 영하 25도로 시작해서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영하 6도에 머물겠습니다. 김형권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원산과 장전 영하 8도에서 원산은 낮고 낮 최고 영상 5도, 장전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진 하루 종일 간간이 눈 내리겠습니다.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 분포입니다. 삼지연 영하 27도에 또 영하 9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의 해상은 오전 오후 구름 많거나 흐리고 비나 눈이 간간이 내리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오전은 맑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 바다는 1에서 4m를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5m를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오미크론 4차 대유행의 정점을 지났다고 밝히면서 야간 통금 조처를 해제했습니다. 2월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중국이 고질적인 스모그 문제로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 탑재용 로켓을 발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오미크론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30일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난 걸로 판단하고 야간 통행 금지 조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를 보고했던 나라가 이 남아공화국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남아공화국은 자국에서 오미크론이 검출된 사실을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했습니다. 이후에 오미크론은 남아공화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주도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점을 지난 걸로 본다는 거군요.
네, 남아공화국 정부는 성명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지나서 하락세에 진입했고 사망자 급증 없이 4차 대유행이 지나간 걸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확진자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정부 발표를 뒷받침할 통계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실시간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를 보면요. 남아공화국의 1일 확진자는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7월 초에 약 2만 7천 명대에서 지난 11월 초에는 300명대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주도한 이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다시 급증해서 12월 중순에는 하루 약 3만 8천 명까지 감염자가 쏟아졌는데요. 이후에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서서 이 30일에는 1만 3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사망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망자 수도 앞서 대유행 때보다는 적습니다. 지난 7월 3차 대유행 때는 하루에 약 600명 정도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번 4차 대유행 때는 가장 많은 하루 사망자가 110명에서 120명 내외입니다.
네, 확진자는 급증했지만 상대적으로 사망자는 크게 늘지 않은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다른 변이보다 낮을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공화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성은 강한 반면에 입원율은 이전의 대유행 때보다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남아공이 그 정부가 방역 조처도 완화하는 겁니까?
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하던 야간 통행 금지 조처는 30일 자정을 기해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여전히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범죄로 간주돼서 처벌받고요. 또 실내 모임은 1,000명, 실외 모임은 2,000명 이 제한도 유지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4차 백신 접종을 승인했군요.
네, 이스라엘 정부가 30일 면역력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네.
이로써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한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미 4차 백신 접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지난주에 이 백신 자문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 4차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보건부 국장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일주일 만에 승인이 떨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나흐만 애쉬 이스라엘 보건부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4차 접종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부터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관련 데이터를 취합해서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4차 접종을 시작하나요?
네, 이스라엘 쉐바 메디컬 센터는 당국의 승인이 떨어진 직후에 발표한 보도문에서 31일부터 심장 이식 환자들에 대해서 4차 접종을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쉐바 메디컬센터는 이미 이번 주부터 약 150명의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4차 시범 접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 현황 어떻게 되나요?
네,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인구 약 950만 명 가운데서 3분의 2는 최소한 한 차례 백신을 맞았고요. 420만 명은 백신을 3번 접종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가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중국 정부가 막바지 준비로 한창이겠네요.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가 2월 4일 개막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건데요. 중국 당국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중국의 악명 높은 스모그 문제로 부심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올림픽 대회를 유치했을 때부터 이른바 녹색 올림픽 대회가 될 거다 이런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동계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해서 중국의 환경 개선 노력에 성과를 거두길 기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국의 대기질이 많이 개선됐다고 말해왔는데요. 하지만 중국 생태환경부는 겨울철 스모그 상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스모그 현상 뭐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올림픽 대회를 유치했을 때부터 뭐 그 전부터 지적됐던 문제죠.
네, 맞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5년에 이 동계올림픽 대회 유치에 성공했는데요. 당시에 중국의 악명 높은 스모그를 지적하면서 올림픽 대회가 빛이 바랄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럼 이후에 중국 정부가 무슨 조처를 한 게 있을까요?
네, 중국은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베이징과 허베이성 일대 이 수천 헥타르 땅에 나무를 심고요.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또 수백 개 기업도 이전시키는 등의 조처를 취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질이 좀 나아졌을까요?
네, 2016년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 이 세 지역의 초미세먼지의 평균 수치는 1세제곱미터당 71마이크로그램이었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500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는데요.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40마이크로그램 수준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기준치랑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월등하게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초미세먼지의 기준을 연간 평균 1세제곱미터당 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WHO는 미세먼지와 이 초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주목해서 지난 9월에 16년 만에 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네, 그런데 겨울철에는 석탄 사용이 늘어서 대기질이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수도 베이징은 겨울철만 되면 이 스모그가 엄습해서 대낮에도 햇빛을 보기 힘든 경우가 자주 벌어지는데요. 중국 당국은 올림픽 기간에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떤 비상대책인가요?
네,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지난주 관련해서 경기가 열리는 베이징과 허베이성은 법에 따라서 합법적인 환경보호 조처를 채택하도록 지침을 받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현지에서 올림픽 대회 기간에 공장 같은 사업체가 문을 닫을 거다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네, 1월 1일부터 오염 배출이 심각한 지역에는 공장들이 폐쇄될 거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이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또 대회 기간에 경기가 열리는 26개 장소 모두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될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중국의 성공적인 개최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요. 지금 이 베이징 보이콧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도 일고 있죠.
네,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조처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일부 서방 국가들이 선수들은 보내지만 정부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도 이 장관급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란이 인공위성 탑재용 로켓을 발사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란이 30일 슬기의 장비를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흐마드 호세인이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이 로켓의 이름은 불사조를 뜻하는 시모르그고 목표 고도 470km로 올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예, 불사조 시모르그에 실린 세 개의 장비는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이란 당국은 로켓에 어떤 장비를 탑재했는지 또 언제 로켓을 발사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이니 대변인은 다만 이번 발사는 연구 목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목적의 연구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그 물체들이 목표 궤도에는 안착했나요?
그것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 호세이니 대변인은 이란 우주센터와 로켓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만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호세이니 대변인과 이란 관리들은 이 로켓에 탑재한 장비의 상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을 아끼고 있어서 제대로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내에서도 호세이니 대변인이 제공한 이 로켓 속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모르그 속도가 어느 정도였나요?
네, 호세이니 대변인은 시모르그가 초당 7,350m 속도로 날아갔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란 국영 매체 기자들은 목표 궤도에 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속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의 우주 프로그램은 최근 몇 년간 치명적인 화재, 또 발사대에서 로켓이 폭발하는 등 일련의 사고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전에도요, 이란이 여러 차례 인공위성을 발사한 적이 있었죠?
네, 지난 2009년에 오미드, 2011년에 라시드, 2012년에 나비드, 그리고 작년에 누르를 발사해서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는데요. 특히 빛이라는 뜻을 가진 누르는 이란이 자체 개발한 첫 군사용 인공위성으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누르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거라면서 초강력 대응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결의안을 말하는 겁니까?
네, 2015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2231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 결의안에서 이란은 8년 동안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인공위성 탑재 로켓 발사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네, 자 이란의 로켓 발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 한번 보죠.
네, 미국 정부는 이번 이란의 로켓 발사 발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에 미국은 이란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고 언젠가는 핵탄두 운반에 사용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스트리아에서는요,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8차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이번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됐는데요. 1월 1일 신년 연휴가 끝난 뒤에 3일 다시 재개됩니다.
네,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죠.
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지난 4월에 시작된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중단, 재개를 반복하면서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란은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약간의 진전은 있지만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 거론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경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이란의 로켓 발사 소식은 복원 협상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서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새해맞이 행사를 강행합니다. 미국 내 26개 주가 새해 최저임금을 인상합니다. 미국의 11월 무역수지 적자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도시들은 시끌벅적한 신년 축하 행사와 함께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비교적 조용하게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이번엔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이번에는 새해 행사들이 많이 부활합니다. 신년맞이 행사로 가장 유명한 곳이 미 동부의 대도시 뉴욕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열리는 신년 축하 행사를 강행한다고 뉴욕시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요즘 오미크론 확산세가 무서운데요. 그런데도 뉴욕시가 신년 행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빌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30일 NBC 방송에 출연해 뉴욕시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코로나 상황을 잘 싸워나가고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기 원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더 블라지오 시장은 31일 새해맞이 행사를 끝으로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네, 자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모여드는 큰 행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취소가 됐고요. 이번에 부활하긴 했지만 아직 팬데믹 상황임을 고려해 행사 규모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원래는 5만 8천 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참석 인원을 1만 5천 명으로 제한하고요. 참석자들은 방역 지침도 준수해야 합니다.
네, 신년맞이 행사가 팬데믹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겠네요.
네, 더 블라지오 시장은 하지만 뉴욕시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만큼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쓴다면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에 사는 성인의 90% 이상이 최소한 한 차례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더 블라지오 시장은 또 참석자들이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볼드롭이라고 해서 새해 0시를 기해 유리공이 떨어지는 행사를 관람할 때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욕의 코로나 상황은 어떤가요?
네, 미 전역에서 최근 역대 최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뉴욕주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뉴욕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약 3만 9,600명에 달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새해맞이 행사를 취소한 곳들도 있겠네요.
네, 미 남부 애틀랜타를 비롯한 일부 도시가 새해맞이 행사를 취소했는데요.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 행사가 펼쳐지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미 중서부의 대도시 시카고인데요. 시카고는 31일 자정부터 도심 시카고강 인근 약 2.4km 구간에서 초대형 불꽃놀이를 통해 새해를 맞이합니다.
네, 이 새해맞이 불꽃놀이가 시카고시의 전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로리 라이트풀 시카고 시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취소됐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규모로 연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는 포괄적인 계획이 있고 안전한 행사가 될 것이라면서도 참석자 개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카고 행사도 방역 지침이 따르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시카고 보건당국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음성 확인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요.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시카고시에서는 또 31일 자정을 기해 식당을 포함한 실내 다중시설 이용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시카고시 역시 오미크론 확산으로 한 주 사이 코로나 1일 확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도시에 이런 신년맞이 행사뿐 아니라 새해를 앞두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도 많이 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사들은 그래도 야외 행사지만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파티라는 게 사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보좌관은 이런 파티를 최대한 자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파우치 보좌관은 29일 30명에서 50명이 모이는 이 대규모 파티에 참석하는 계획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대신 백신이나 부스터샷을 맞은 소규모의 인원이 모여 시간을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어린이들의 코로나 확진율과 입원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원율은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새해 연휴 이후 어린이 감염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입원한 어린이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2일에서 28일 사이 코로나로 입원한 17세 이하 어린이는 1일 평균 378명에 달합니다. 전주와 비교해 66%나 늘어난 건데요. 이전 최고 기록은 학교 대면 수업이 재개됐던 지난 9월 초로 342명이었습니다.
네, 어린이 입원 환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네, 백신 접종률이 아직 저조한 것이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CDC 집계를 보면 5세에서 11세 대상 코로나 백신이 승인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 해당 연령 가운데 약 14%가 백신 접종을 마쳤고요. 12세에서 17세는 그 비율이 53% 정도 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또 코로나로 입원한 어린이들 가운데 부모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확산하는 상황에서 어린이 확진과 입원율은 앞으로 몇 주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월급이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걸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해가 바뀌면 각 주나 지역 정부에선 정책을 바꾸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곤 하는데요. 새해에 미국 내 절반이 넘는 주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경제매체 CNBC는 지식정보 회사 월터스쿠어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내 2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신년에 최저시급이 인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네, 7달러 25센트입니다. 지난 2009년에 설정된 이후 한 번도 오르질 않았는데요. 따라서 미 전역에선 수년 전부터 최저시급을 최소한 15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법정 최저시급을 2025년까지 두 배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추진했지만 의회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지난 4월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지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이들 26개 주에서 시급이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새해 시급이 가장 많이 오르는 곳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지역이나 업종 규모에 따라 최저시급이 15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다른 지역들은 몇 년에 걸쳐서 15달러까지 올린다는 계획인데요. 뭐 예를 들어 코네티컷과 매사추세츠주는 오는 2023년, 뉴저지는 2024년, 플로리다는 2026년이 되면 최저시급이 15달러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시급이 오르지 않는 주들은 그럼 얼마를 받는 건가요?
연방정부가 정한 시급 7달러 25센트를 고수하게 됩니다. CNBC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 주의 대부분은 공화당이 장악한 지역들로 이번에 시급 인상을 하는 주들보다는 비교적 생활 물가가 낮은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지역 정부가 최저 임금을 올리기 전부터 업계에서는 임금 인상 움직임을 보여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심각한 구인난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미 노동부사나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식당과 슈퍼마켓 노동자의 최저시급이 15달러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임금을 올리고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이미 지난 2018년에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했고요. 지난 9월부터 새로 고용된 직원에겐 평균 시급 18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통신회사 T모바일은 시급이 최소한 20달러에 달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은 오는 2025년까지 최저시급을 25달러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무역 수지에서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 상무부가 29일 발표한 데 따르면 지난 11월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97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10월 무역 적자액인 832억 달러에서 17% 넘게 오른 겁니다.
네, 이게 역대 적자폭 중에 최대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선 8월과 9월 무역 적자폭이 컸는데요. 8월에는 전달보다 4% 이상, 그리고 9월에는 11% 넘게 적자폭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10월에는 적자폭이 17% 이상 줄어들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드나 싶었는데 이번에 다시 17% 이상으로 최다 증가폭을 갈아치운 겁니다.
네, 무역 적자라고 하면은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수출한 금액보다 수입한 금액이 더 많았다는 건데요. 수입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느 부분에서의 수입이 많았습니까?
전반적으로 11월 수입은 10월 수입보다 4.7% 늘었습니다. 산업용품에 대한 수입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앞선 달에 비해 무려 10%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10월엔 9월보다 산업용품 수입이 줄었던 터라 이번에 증가폭이 더 크게 다가왔고요. 이 밖에도 자동차와 소비재 상품에 대한 수입 모두 4% 이상 늘었습니다.
네, 수입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였었습니까?
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임금이 상승하는 등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사람들의 소비를 촉진시켰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수출 부분도 살펴볼까요?
미국의 11월 수출은 앞선 달보다 2.1% 줄어든 약 1,547억 달러였습니다. 앞선 10월엔 수출액이 늘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네, 상품 수출에서는 어느 부문이 줄어들었습니까?
예, 상업용품 수입이 늘어난 것과 반대로 수출은 앞선 달에 비해 2% 넘게 줄었고요. 금융상품 수출 역시 3% 줄었습니다. 또 차량 수입이 늘어났던 것과는 반대로 차량 수출은 2% 넘게 줄었습니다. 수출 부문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것은 식료품 상품에 대한 수출로 전달보다 4% 넘게 늘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상황은 어떨까요?
네, 무역 수지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입니다. 이 경제 전망 분석 업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네인스 밴든 하우튼 수석 경제학자는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경우 2022년 1분기에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촉발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 시간에는 분야별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연말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올 한 해 주목받은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정리해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물류 대란.
2021년 전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The pandemic disrupted that particular supply chain and left first responders struggling to manage the influx of patients showing up.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모든 측면에서 전 세계 물류 체계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물류 대란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구하기 힘들고 물건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물류란 물적 유통을 줄여 이르는 말이며 물류 체계란 자원 추출 단계부터 생산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데까지의 일련의 조직적인 과정을 뜻합니다. 물류 체계의 끝단에는 사고자 하는 물품에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와 회사가 있습니다.
Ships waiting weeks off the coast, while U.S. demand for imported goods and components from Asia soars as the nation.
2021년 물류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력 부족에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규모 실업과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2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노동시장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직장에서의 감염을 회피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직장을 떠났으며 사태가 장기화하자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어 있던 항만 및 운송 부문의 인력 상당수가 이전보다 일찍 은퇴하면서 노동력 감소가 심화했던 것입니다. 또 노령 인구 및 고령 노동자의 증가라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코로나 사태로 단기간에 확대했으며 국제적 노동력 이동 역시 거의 멈추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비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FTA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가 올해 비준 요건을 충족하고 곧 발효될 예정입니다.
A new economic agreement initiated by Beijing is underway at the summit.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or RCEP.
2020년 11월 15개 회원국이 서명한 RCEP는 그간 각국이 비준 절차를 추진해왔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적어도 6개국,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이 아닌 나라 가운데 세 개 나라가 비준하면 협정이 60일 뒤에 발효되는데 2021년 11월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를 비준함으로써 이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협정이 발효돼도 아직 비준하지 않은 나라에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입니다.
The RCEP stands for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nd when ratified will create a trading bloc rivaling the European Union and the US-Mexico-Canada Agreement.
RCEP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FTA입니다. 이는 회원국 간 통관, 무역, 관세, 투자 등에서 장벽을 낮추고 전자상 거래, 원산지 기준 등 새로운 규정과 절차를 도입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각국 이익을 도모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의 인구와 무역 규모, 그리고 국내 총 생산이 각각 전 세계에서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15개 서명국이 모두 비준을 마치면 RCEP는 세계 최대의 FTA가 됩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또 다른 거대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과 호주가 주도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CPTPP도 있습니다.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 개최.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이 지난 11월 13일 석탄 사용 감축 등 내용을 담은 글래스고 기후 조약을 채택하고 끝났습니다.
History has been made here in Glasgow. And what we now need to ensure that the next chapter charts the success of the commitments that we have solemnly made together in the Glasgow.
합은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로 당사국 총회를 뜻합니다. 여기에 당사국은 UN 기후 변화 협정 UNFCCC에 가입된 당사국들을 말하고 숫자 26은 회의 회차입니다. COP26은 지난 1995년 이래 매년 열렸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기후변화협정 당사국들이 모여서 협정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올해 회의에는 총 197개국이 참가했습니다.
At the 2015 Paris Climate Summit, world leaders pledged to restrict global warming to no more than
16 참가국들은 글래스고 기후 조약에서 이번 세기 안에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시기와 비교해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서는 기온 상승폭을 섭씨 2.0도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1.5도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국은 내년에 2030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 NDC를 다시 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COP26에서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는 합의가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조약에서는 또 지구 온난화가 가져온 피해에 적응해야 하는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2025년까지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 온난화로 발생한 개발 도상국들의 손해와 피해를 선진국들이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사상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2020 도쿄 하계 올림픽.
코로나 사태로 1년 미뤄졌던 2020 도쿄 하계 올림픽이 올해 치러졌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stand for the Olympic anthem.
도쿄 하계 올림픽이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진행됐습니다. 당초엔 2020년 7월 24일에서 8월 9일 사이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2021년 여름으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대회 명칭은 2020 도쿄 올림픽으로 유지됐습니다.
The Olympics Games in Tokyo are back on track starting Friday, one year after being postponed becaus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대회 기간 내내 철저한 방역 조처가 적용됐습니다. 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계자들은 해당 기간 대중교통 이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조직위가 제공하는 전용 차량만 이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래 정원의 50% 또는 최대 1만 명까지의 국내 반중을 갖기로 했지만 대회 기간 몇몇 지역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무관중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금메달 순위에서 미국이 39개로 1개 차이로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일본이 금메달 27개, 영국 22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번 올림픽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총 20개의 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기올림픽은 오는 2024년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열립니다.
우주관광시대 개막.
2021년엔 민간 우주관광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 버진 갤럭틱이 가장 먼저 관광객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채택한 방식은 우주선을 항공기에 실어 발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륙한 뒤 14km 상공에서 우주선이 항공기에서 분리 발사됐습니다. 이후 우주선은 85.9km 최고 고도에 도달한 뒤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탑승자들은 미세 중력을 체험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이 제작한 뉴 셰퍼드호가 7월 20일 미국 텍사스의 발사기지에서 우주로 향했습니다. 공중 발사를 택한 버진 갤럭틱과 달리 뉴 셰퍼드호는 발사체를 통해 우주로 출발해 106km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승객들이 탄 캡슐이 분리됐고 낙하산을 이용해 지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9월 15일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민간인 4명을 태운 관광용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발사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에 이어 민간 우주 관광에 합류한 세 번째 기업이 됐습니다.
Blue Origin founder Jeff Bezos and his brother and crew blasted off from West Texas Tuesday.
우주 관광 산업은 계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투자은행 UBS는 2030년까지 우주 관광 산업이 40억 달러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지난 10월 러시아 민간인들이 국제 우주정거장 ISS에 들어가 영화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이번 달 우주선 소유주 MS-19호에 일본의 부자 마에자와 유사코 씨를 우주로 쏘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2021 연말 특집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올 한 해 주목받은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세 단어로 구성된 구동사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this episode.
I came up with the topic.
No, you didn't. Don't try to get away with saying you were the mastermind behind this awesome topic.
Okay, why don't we get on with the lesson, since we don't have much time. Plus, we get along really well, so I don't want to fight.
I'm looking forward to this episode.
이번 회차 강좌를 기대하고 있어요.
I came up with the topic.
제가 그 주제를 찾아냈죠.
No, you didn't. Don't try to get away with saying you were the mastermind behind this awesome topic.
아니요, 당신이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 굉장한 주제의 배후 지휘자였다고 말하면서 무사하려 들지 말아요.
Okay, why don't we get on with the lesson, since we don't have much time. Plus, we get along really well, so I don't want to fight.
좋아요. 우리 강좌를 계속하는 게 어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주 잘 지내잖아요. 그래서 싸우기 싫답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나온 세 단어로 구성된 구동사들 찾아보겠습니다. 세 단어 구동사는 낱말들이 한데 모여서 수거적 의미를 표현합니다. 동사 하나 그리고 보조어 두 개로 구성되는데요. 보조어는 다른 단어와 함께 있을 때만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동사 look forward to 어떤 것을 기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I'm looking forward to this episode. 이번 에피소드를 기대하고 있어요. Looking forward to, 기대하다. 이렇게 세 단어로 이루어진 구동사는 너무 많은 말을 늘어놓을 필요 없이 단번에 의사표시를 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 세 단어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세 단어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구동사 찾아보겠습니다. I came up with the topic. 제가 그 주제를 찾아냈어요. Come up with, 어떤 것을 찾아내다 라는 뜻입니다. 대화에서는 I came up with a topic. 제가 그 주제를 찾아냈습니다. 주제를 찾아냈다. 과거 시제죠? come이 아니라 came을 써서 I came up with a topic. 내가 그 주제를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또 다른 구동사 get away with. 처벌이나 대가를 모면하다. 이런 뜻입니다. get away with.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달아난다기보다는 어떤 치러야 할 대가를 면하고 달아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get away with. 처벌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다.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빨간 신호등에 서지 않고 지나가면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항상 안 걸려. I always get away with it. get away with.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을 모면할 때 나는 항상 안 걸려요. I always get away with it. get away with. 처벌이나 대가를 모면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동사 get on with 어떤 것을 계속하다 라는 뜻입니다. Why don't we get on with the lesson? 우리 강좌를 계속하는 게 어때요? get on with 어떤 것을 계속하다. 마지막으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this episode.
I came up with the topic.
No, you didn't. Don't try to get away with saying you were the mastermind behind this awesome topic.
Okay, why don't we get on with the lesson, since we don't have much time. Plus, we get along really well, so I don't want to figh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세 단어로 구성된 구동사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장량이었습니다. 2022년 건강하고 복된 새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